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핵 합의를 준수하는 수준에 맞춰 합의 이행 정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말하고 상대방 유럽이 핵 합의를 준수하는 만큼 우리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최근 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 300kg을 넘긴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농축 비율 3.67%도 초과했습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우리가 행한 조치들은 핵 합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자는 뜻이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당사국들과 유럽연합이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의 요구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원유와 금융거래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앞선 1, 2단계 조치에 이어 향후 60일 동안 유럽이 핵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합의를 벗어난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타이완에 탱크와 미사일 등 22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에이브럼스 탱크와 헐큘리스 군함전차, 중장비 수송차, M2 중기관총, 그리고 휴대용 방공무기인 스팅어 미사일 등이 판매 목록에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도 이날 해당 사항을 통보받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회가 동의하면 그대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당국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타이완은 현재 군사 현대화와 방어력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무기 판매는 타이완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미국의 조치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총통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미국 정부에 밝히고 앞으로 방위 투자를 가속해 미국 등 비슷한 이상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안보 연대를 심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기 판매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이에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하면서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대럭 대사를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선호하거나 좋게 여겨지는 인물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트위터에서 대럭 대사에 대해 괴짜이고 우둔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발생한 영국의 외교 문서 유출과 관련해 사실상 대사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풀이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카타르 국왕의 만찬 행사에도 대럭 대사의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난 6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 신문은 대럭 대사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국 외무부에 보낸 이메일 보고서들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대럭 대사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 분열돼 있다고 주장하고 유례 없이 고장난 상태고 무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지난달부터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이른바 송환법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오늘 주례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송환법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이번 송환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회적 추세와 민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송환법 개정 작업은 물론이고 조례 개정안 자체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추진한 조례 개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에도 형사 피의자 등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중국의 비판적인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이 중국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와 조지아를 잇는 항공 직통노선이 어제부터 중단됐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크렘린궁이 최근 예고한 직항편 폐쇄가 이날 공식 발효됐다고 전하고 러시아 항공사 6곳, 조지아 항공사 1곳이 운영하던 10여 개 노선이 멈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지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러시아 시위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보복 조치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제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과 불법 해상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춘 두 건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동시에 상정됐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차차 흐려지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부터 황해도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속에서도 미국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이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 차단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이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 초과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영국, 일본 등 26개 나라가 서명한 항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 북한이 연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추가 공급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서한에서 북한이 지난해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통해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양의 석유를 수입했고 올해도 이미 70차례 이상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선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의 주장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의 요구에 보류를 걸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지난 5월 한 달간 3,000톤가량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미국 측 위원이 사이버 해킹을 통한 북한의 돈벌이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비핵화까지 제재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금융제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위원은 8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 USIP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숙련된 북한 요원들이 많은 금융기관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at includes attacks on financial institutions, attacks on cryptocurrency exchange.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금융기관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통한 돈 세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라인 알브란트 위원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자 북한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 제재 완화 발언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제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401조와 402조를 상기시키며 미국 법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해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ections 401 and 402 allow for the temporary suspension and the ultimate lifting of sanctions once North Korea accepts 북한이
긴축 검증을 허용하고 투명하게 수용해야 일시적인 제재 중단에서 시작해 제재 해제를 허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의회 내 강경한 대북 기류는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금융체제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마련된 대북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국방 수권 법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하고 대북 금수 조치 강화에 초점을 맞춘 리드 액트가 상원에 재상정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신미 안보센터 선임연구원도 이 같은 의회의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There's also a number of members who have staked their claim on this issue and who are very serious about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강경한 의원들과 큰 비핵화 조치와 큰 양보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아주 많고 북한의 많은 조치들은 모두 검증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작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작은 양보를 허용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과정들이 풀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니얼 워츠 전 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의 첫 단계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돼야 할 것이고 이후 스냅백 조항이 빠르게 가동될 수 있는 특정 분야 제재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이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현금 유입을 막는 조치들은 완화해선 안 된다고 워츠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But at the end of the day, if North Korea, if all of its avenues to access hard currency are blocked and those sanctions are effectively enforced,
워츠 국장은 북한의 현금 접근이 모두 막히고 관련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가령 연료 수입이 가능해도 북한은 지불할 돈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하원이 두 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과 불법 해상거래 봉쇄에 각각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앤디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이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최근 이 법안을 하원 세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재 조치로는 자산 동결 외에 미국 내 차명 계좌 혹은 환 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민 형사상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 액트는 상원 국방수권 법안에도 포함돼 지난달 말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추진됨으로써 의회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하원은 지난 회기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원 본회의 표결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또 한 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 명단에 올리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제재 위반 적발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실제 법안 상정으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는 대북 외교 지속과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북한 비핵화 검증 예산 배정 조항 포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셔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회의 인식 조항으로 외교는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동맹국과 협력해 확실한 방어와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계속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상원 국방수권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최종 법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은 로칸나 의원 등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입니다. 칸나 의원은 또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위해 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조항을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이 추진하는 W-76-2 핵탄두 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북한의 비핵화 검증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상원에서도 추진됐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돼 상원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하원은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친 뒤 의회는 오는 9월 말까지 국방수권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실무 협상이 이달 중순에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오는 11일 독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도훈 본부장이 9일 독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실무협상 재개 시기와 장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독일 간 김에 그 비건 대표하고 만나서 이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을 가져올까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실무협상은 미국과 북한이 조율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북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됐다고 본다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만남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판문점에서 2주 내지 3주 내에 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폼페오 장관이 7월 중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오는 11일 베를린에서 비건 대표와 회동합니다. 이 본부장은 미북 협상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BD 달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럽 당국자들과 이도훈 본부장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8일 보도자료에서 이 본부장이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을 방문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자 EU 주요국인 독일 측과 남북미, 미북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달 중 재개될 예정인 미북 실무 협상은 정상회담 확정 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만 이런 변화만으로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올해 말로 대화 시한을 못 박은 점이 북측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8일 VOA에 조만간 개최될 미북 실무협상은 정상회담 확정 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앞서 두 차례 열린 정상회담 이전의 실무협상과는 형식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적인 결정권이 있는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고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간격을 좁히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Until we get a better indication.
리스 전 실장은 과거에 실패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과 불가역성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표명할 때만이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Really good question. First of all, if they stated
싱가포르 회담에서 검증과 불가역성을 뺀 채 서명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결정권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표명해야 북측 실무진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이전의 협상은 단순한 정상회담 사전 준비 차원에 한정됐었다며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과거 두 차례 톱다운 방식이 실패한 배경에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며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한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whether North Korea actually will negotiate on substance.
그러면서 시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 측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반드시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북측 협상단에 오히려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there is a real deadline.
미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VOA에 협상 시한을 넘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지는 등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lingner 연구원은 곧 재개될 실무협상이 교착 국면 이후 첫 실무회담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의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며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없이는 성과 도출에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국무부가 극도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도 전쟁의 직면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일본, 한국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양국 간 혹은 삼국 간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북한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 과제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 사안들의 직면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8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가하고 한국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과 신뢰관계,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에 북한 유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 단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공개적으로나 이면에서 항상 세 나라의 상호관계와 3자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언급한 화학물질의 북한 유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최근 갈등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꿔놓지는 않겠지만 3국의 대북 공조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간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 지부 대표는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it's affected our policy or our statement of our goals, but I think it does reduce the likelihood of success of achieving those goals.
양국 갈등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성공적인 비핵화의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사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강력히 결속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전처럼 3대 3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limits as well as to what Russia and China can do for North Korea. For example, obtaining a lifting of UN sanctions would require the co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며 특히 북한이 원하는 UN 제재 해제는 미국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 역시 한일 갈등이 미국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장기화하면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at certainly makes it harder to kind of put forward a united front on whether it's North Korea policy or deterrence measures or other types of things.
한일 갈등은 대북 정책이나 억지력 측면에서 3국이 일관된 전선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갈등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ll, already South Korea and Japan have different North Korea policies. And so I don't think it will add much to that problem. You know, Japan has made very clear that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talks with the North.
한국과 일본은 이미 서로 다른 대북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대북 대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하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Historically, we've done a lot of that. I just don't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ell positioned to do that. I think it's a long-term problem right now.
역사적으로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일을 잘 수행할 입장에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한일 갈등이 장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프 연구원도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는 회의적이면서도 미국이 최소한 한국과 일본 사이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 are an effective mediator per se, because I don't think we want to be in a position of choosing sides or make passing judgment. But I think we can definitely facilitate communication.
동맹으로서 미국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평가하기 어렵지만 당사국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더 긴밀하게 소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8일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할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at's why I'm pleased to announce today the formation of a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폼페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위원회가 미국 건국의 기본 원칙과 1948년 발표된 세계 인권선언에 근거해 자신에게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세계 전역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기구들이 본래 임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time is right for an informed review of the role of human rights in American foreign policy.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에 관해 정보의 바탕을 둔 검토를 할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인권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인권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전쟁 포로와 미군 유해 문제만 담겼을 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전년도와는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m hoping that refocusing attention on that will make it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북한과의 핵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다시 관심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새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다시 관심을 갖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새로운 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미 정부가 북한 인권 이슈까지 조금 더 중요시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새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과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불법 구금시설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중에 경제개발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새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is commission is,
it certainly doesn't seem likely to provide any guidance or any direction on North Korea.
새 위원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출범 이후 2년 반 넘도록 새로운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인권에 관한 새로운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새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unfortunately, right now, I don't think that this kind of exercise is something that will strengthen the U.S.
국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미국의 힘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나라들의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재정 긴축과 대북 제재가 북한을 불황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건 북한 경제의 잠식이라는 주장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제재 하에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최근 발표한 긴축 통화와 제재가 북한을 불황으로 몰아넣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경상수지 악화에 주목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중 수출액이 9,500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9억 3,200만 달러로 무역 적자가 무려 8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무역 불균형에도 북한의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점으로 밀어볼 때 북한은 민간과 국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몇 년 안에 바닥낼 정도로 끌어다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제재로 인해 막힌 석유 수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불법 환적으로 석유를 들여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소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y're using their dollars to bring in the fuel oil which they desperately need. But in the process so they're getting fuel oil but they're losing their dollars. It's not really a sustainable.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석유는 불법 환적을 통해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달러를 잃고 있고 이런 상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결국 개방 경제, 나아가 과거 한국식 개발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So they better understand the trouble that South Korea was having and the solution and how America helped solve their problem. But mostly they did it themselves, but the U.S. helped a lot. And that's what I'm arguing is that's what they need now.
과거 한국이 지녔던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이 도와줬던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렸으며 핵무기야말로 북한을 해치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That the nukes are really hurting their security and giving them up in the right way with reforms.
앞서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에 대해 설명하며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됐다며 앞으로의 협상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한 UN 세계식량계획과의 협약 체결은 마무리의 단계에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김연철 장관은 최근 판문점 회동에서 확인된 미북 간 상호 신뢰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 간의 접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주춤하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미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3주 안에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제안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짧은 시간 내에 결단을 내리면서 하루 만에 성사된 이 극적인 만남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향한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새롭게 조성된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이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은 미북관계와의 선순환적 진전으로 이어져 비핵화 협상의 성공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쌀 5만 톤과 관련해 세계 식량계획 WFP와의 실무협약 절차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인하기 전 단계로 WFP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협약이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지난주 WFP와 협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WFP는 현재 북한의 쌀을 운반할 선박 수배와 수송 경로, 제재 면제 논의 등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산 쌀 5만 톤은 도정과 포장 작업을 거친 뒤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포대에 실려 북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한편 추가적 대북 식량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없다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66%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만큼 수량이 평년에 비해 적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현철 장관은 지난달 19일 북한의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WFP를 통해 한국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WFP에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쌀 5만 톤 정도를 보내는데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시간이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9월 안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쌀 5만 톤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미화 1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홍콩 당국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송환 법안을 폐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주미 영국 대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 세금 보고를 볼 수 있게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소환장을 대거 발부해서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 기업에 지불한 돈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홍콩으로부터 먼저 가볼까요?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이 홍콩 당국이 시민들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9일 주례 회의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이른바 이 송환법 법안은 죽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폐기를 선언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홍콩 당국의 송환법 개정 추진은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그 송환법을 폐기하게 되는 이유, 뭐 여기에 시민들의 요구가 담겨 있는 건가요?
네, 람 장관은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추세와 민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람 장관은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입법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다, 법안은 이미 폐기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람 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확산하자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환법 추진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랬죠. 예.
또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면서 계속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람 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선언은 이전 발표와 매우 다르다면서 법안 추진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고 내년 7월에 의회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이미 폐기됐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당장 철회되는 건 아니네요. 시간적인 문제가 있군요.
네, 따라서 시위대가 홍콩 당국의 발표에 만족할지 네. 시위가 완전히 해산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 자, 시위대가 요구한 게 송환법 추진 반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위대는 람 장관 사태와 함께 홍콩 당국이 지난 12일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위대 처벌 면제와 경찰의 시위대 과잉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람 장관은 이날 송환법 철폐를 발표하면서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서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콩을 뒤흔들어 놓은 이 송환법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정식 명칭은 범죄인 인도조례인데요.
예.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마카오, 타이완 등의 형사 용의자 등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콩 야권과 대학생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중국의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이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중국 본토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구비되어 있다면서요. 이 법안은 홍콩 사법체계의 빈틈을 메울 것이라고 주장해서 찬반 논란에 빚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논란이 결국 홍콩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큰 규모의 시위를 촉발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9일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나서서 송환법 반대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후 집회 규모는 더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16일 흑색 대행진 때는 홍콩 집회 사상 최대인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예.
21일에는 시위대가 경찰 본부 주변을 포위하기도 했고요. 또 홍콩 반환 22주년이었던 지난 1일에는 시위대가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를 점거하면서 사태가 격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위대 가운데 기소되는 사람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홍콩 경찰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주도자 13명을 체포했는데요. 지난 5일 31살 남성 푼호추 씨가 시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대대적인 후속 검거를 예고했는데요. 입법회 현장에서 수집한 지문과 DNA 정보 등 이 증거물을 바탕으로 최소한 수백 명이 검거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뭐 비단 홍콩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콩 시위와 사태와 관련해서 영국이 주 영국 중국 대사를 초치하자 중국은 영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히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측은 중국이 1984년 중국 홍콩 반환 협정에서 규정한 한 국가 두 체제, 즉 일국 양제를 준수하라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트럼프 행정부를 폄훼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 대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나는 그 대사를 모르지만 미국에서 선호하거나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다면서
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9일 아침에도 트위터로 대럭 대사를 비판했는데요. 대럭 대사는 8일 밤에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카타르 국왕이 함께 주최한 만찬 행사에도 초청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대럭 대사가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에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서툴고 유례 없이 작동이 안 되는 상태라고 비판한 겁니다.
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요, 지난 6일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가 지난 2017년부터 본국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안정하고 무능한 것으로 묘사한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더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믿을 수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우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주미 영국 대사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대사에 이어서 영국 정부도 비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요. 그동안 나는 영국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를 다루는 방식에 매우 비판적이었다면서 이 메이 내각이 엉망인 상황을 차기 총리에게 넘겨주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영국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영국은 곧 내부 유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요. 대사들은 주재국에 대해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요구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사들의 견해가 곧 영국 정부의 의견은 아니라면서 영국 대사관은 백악관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영국 외무부는 메모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또 주재국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할 권리가 있고 앞으로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출자를 찾아내면 심각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테레사 메이 총리나 브렉시트 관련 얘기도 했는데 총리실도 입장을 밝혔네요.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대변인이요.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 중이라면서 내부 메모 유출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럭 대사를 여전히 신임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영국에서는 뭐 대럭 대사보다는 메모를 누가 유출했는지 그 관련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쪽 목소리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예.
워싱턴을 방문 중인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BBC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반카 트럼프 고문을 만나 사과할 것이라면서 이번 유출은 전문가답지 않고 비윤리적인 비애국적인 행위고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 명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뉴욕주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법이 발효가 됐네요.
네, 민주당이 다수당인 뉴욕주의회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 제출한 세금 보고 명세를 볼 수 있게 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8일 이 법안에 서명했고 법안은 즉시 발효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적법한 이유가 있을 때 몇몇 주의회 상임위원회가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세금 보고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선출직 고위공직자니까 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법은 선출직 고위관리들이 연방정부가 아니라 뉴욕주에 낸 세금 보고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주 세금 보고에도 연방 세금 보고 명세가 많이 반영돼 있어서
예?
민주당 측으로서는 나름 활용도가 큰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이 의회가 헌법상 의무를 수행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능력을 주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법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 변호인은 제이 세큘러 변호사가 성명을 내고요. 이 법이 새로운 대통령 방해악이라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마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법원에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민주당 하원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세금 보고 명세도 입수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원 세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사업장에 세금 보고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세입에는 국세청이 매년 대통령 세금 명세를 감사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밝히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요.
네,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은 세입의 요구에 합법적인 입법상 목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 세금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 조언에 따라 세입이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 세입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 외에도 또 있네요. 그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에 돈을 지불한 명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관련 정보도 얻으려고 지금 8일 소환장을 대거 발표한 거고요.
네, 민주당 연방의원 200명 이상이 이날 성명을 내고요. 소환장 37개를 발부해서 예. 외국 정부가 트럼프 조직 등 트럼프 대통령 소유 기업에 돈을 지불한 명세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 시설을 이용한 뒤에 준 돈 명세를 밝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른바 보수 규정의 근거를 둔 거라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미국 헌법에는요. 공직자 부패를 막으려는 이 보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건 정부 관리들이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보수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 등을 이용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일종의 선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걸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평양과 안주, 남포, 희천은 오전에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흐리고 양덕 지역은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9도, 신의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6도, 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부터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29도. 함경남북도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맑겠지만 나머지는 구름 많고 흐립니다. 또 함경남도 함흥, 원산, 장전, 평강 지역 오후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오후에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후에 앞바다 쪽에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핵 합의를 준수하는 수준에 맞춰 합의 이행 정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말하고 상대방 유럽이 핵 합의를 준수하는 만큼 우리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최근 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 300kg을 넘긴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농축 비율 3.67%도 초과했습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같이 우리가 행한 조치들은 핵 합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자는 뜻이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당사국과 유럽연합이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란 측의 요구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원유와 금융거래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앞선 1, 2단계 조치에 이어 향후 60일 동안 유럽이 핵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합의를 벗어난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타이완에 탱크와 미사일 등 22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에이브럼스 탱크와 허큘리스 군함전차, 중장비 수송차, M2 중기관총,
그리고 휴대용 방공무기인 스팅어 미사일 등이 타이완에 대한 판매 목록에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도 이날 해당 사항을 통보받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회가 동의하면 그대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당국은 보도자료에서 타이완은 현재 군사 현대화와 방어력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영내 기본적인 군사적 군영경계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미국의 조치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총통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미국 정부에 밝히고 앞으로 방위 투자를 가속해 미국 등 비슷한 이상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안보 연대를 심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기 판매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이에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하면서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대럭 대사를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선호하거나 좋게 여겨지는 인물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트위터에서 대럭 대사에 대해 괴짜이고 우둔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발생한 영국 외교문서 유출과 관련해 사실상의 대사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풀이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카타르 국왕의 만찬 행사에도 대럭 대사의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홍콩 당국이 지난달부터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조리에 개정한 일명 송환법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오늘 주례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송환법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이번 송환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회적 추세와 민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발생했다며 송환법 개정 작업은 물론이고 조례 개정안 자체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이 추진했던 조례 개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에도 형사 피의자 등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중국의 비판적인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이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와 조지아를 잇는 항공 직통 노선의 운항이 어제부터 중단됐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크렘린궁이 최근 예고한 직항편 폐쇄가 이날 공식 발효됐다고 전하고 러시아 항공사 6곳, 조지아 항공사 1곳이 운영하던 10여 개 노선이 이날부터 멈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지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러시아 시위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보복 조치입니다.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등지의 시민들은 세르게이 가브릴로프 러시아 의원이 최근 조지아 의회를 방문해 의장석에서 연설한 것에 반발해 지난달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직항노선을 폐쇄하겠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